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는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데 필요한 공기가 그렇고 또 물도 그렇고 햇빛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결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그리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기에 은혜라는 생각이 특별히 들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해와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이라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도 살펴보았죠.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이 없듯이 믿음은 오직 믿음이냐 아니냐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도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분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집회를 참석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에는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단지 공기를 주셔서 또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어떠한 형식을 위해 그냥 하는 말인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니까 아 이게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이 동해야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라고만 가르치면 마음은 동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알고 그냥 형식적인 감사합니다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6편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7절에 큰 빛이나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나 또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인간이 조금이나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개입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이것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로 말미암아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단지 공기를 쉬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숨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고 영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감사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감사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눴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도 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실체를 확실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나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의 감사가 단지 육신의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며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사례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합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깨끗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깨끗게 하면 되는 건데 주께서는 굳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레위기 13장 전체에 있는 것처럼 나병은 제사장만이 진찰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다라면 이 본문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정말로 곤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분이 사마리아 사람이기에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것이 자신의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인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나병환자는 분명한 신분의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놀랍게도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 즉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나음을 당연한 은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인자하심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편 136편 말씀처럼 해를 보며 달을 보며 별을 보며 공기를 보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나음을 입은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고침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와 햇볕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만 햇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음을 입은 아홉 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처럼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제각길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것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즉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은 예수님을 병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여겼지만 돌아온 사마리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해버린 생각이고 왜 굳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과해버린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병고침 받은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되었다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병고침 받는 경험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됩니다. 즉 성령과 무관하게 기적적인 경험만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아는데 그 믿음이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처럼 어떤 병고침 받은 경험, 기적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신자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병고침 받는 기적은 참으로 중요한 체험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기적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말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은 성령으로만 믿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아무리 기적적인 일을 체험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경험을 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같이 고침받은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아홉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라면 결국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나병이 나은 경험과는 무관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야지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자기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푼 구원의 은혜가 놀랍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대가니까 그게 무슨 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결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귀신도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바라봅니까? 자신의 실체를 아는 자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더욱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처절한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존재가 못되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져서 저주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100% 주고받는 거래하는 장사꾼과 같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다는 것을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이지 나는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가 믿게 되었다고 할 때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대가로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나무를 입는 것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마리아 나병환자는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돌리며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의 분량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사도도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감성적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순간적인 마음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나의 존재성,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멋진 감동으로 마치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할 뿐인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죽어져야만 합니다. 신자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말 그대로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간 것은 자신의 병 나음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병이 고침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구별은 바로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남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나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새로 따지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은 기본으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복을 달라는 것이죠.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구원조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홉 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그런 은혜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여기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나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은 해와 같은 달을 보고 살아가고 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비록 자신의 세상 일이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에는 차별이 없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인자하심은 외면해버리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감사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못 느끼는 것이죠. 왜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의 병나음만 생각할 뿐이지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좌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합니다. 10장 51절에 보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도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답을 하였고 맹인 바디메오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5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눈이 정상, 즉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맹인인 바디메와는 다른 원함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단지 시각적인 의미로만 따진다면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고 또는 보지 못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것으로만 따지지 않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십시오.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바리새인을 향해 눈먼 바리새인이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디게아 교회에게, 나오디게아 교회라는 건 뭐죠?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먼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맹인인 바디메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각기 자신의 처지에서 당연한 반응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고 맹인 바디메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이고 곧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과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는 자리로만 생각했지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예비된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 또한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고난의 길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시므리서 11장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들 중 누가 과연 믿음을 얻은 후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들이 믿음을 얻은 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세상적인 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 순교당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소개하고 이 믿음을 받기를 원하느냐 할 때 과연 우리 중 누가 나도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면 믿음을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줬습니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택해서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아무도 받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복을 받는 자들의 애라 세상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도록 믿음에 붙들린 자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질문했고 그 바디메오의 답처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죠. 다른 말씀이죠. 제자들에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고 바디메오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비교해서 보면 제자들은 뭡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에 다스림받지 못한 겁니다. 믿음에 붙들림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했고 그 대답 후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육체적인 시각으로 설명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른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처럼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생명의 말씀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악한 존재일 뿐이고 무엇 하나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근데 영원한 저주가 합당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거리를 챙기려고만 하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한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즉 무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떠함을 보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새길 수 있는 심령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으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